김원영 박사님 안녕하십니까?
예.
예,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걸 탐지하는 방법으로 지진파가 결정적이라고 하는데요. 정말 그렇습니까?
그렇다고 봐야죠. 이북도 그렇고 이제 지금은 다 핵실험을 지하에서 하게 되죠. 그럴 경우에는 지진파가 관건이 되는 거죠.
핵실험 여부를 알아내는데 시간은 그럼 얼마나 걸리죠?
일반적으로 이제 지진파를 쓸 경우에는 지진 관측망이나 관측소의 위치에 따라 틀린데요.
예.
이북의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이 이제 만주에 있는 거하고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스테이션들이거든요.
예.
그런 관측망에는 P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P파가 초동이 나오는 게 한 50초 내지 1분 걸려요. 가까운 스테이션에. 그리고 이제 S파가 오고 그다음에 그 표면파 서페이스 웨이브가 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돌아오면 한 3분 내지 5분. 그 정도 되면 이제 지진파가 핵실험을 했거나 지진이 나거나 그 근처에서 났으면 오게 되는 거죠. 첫 번째는 한 5분 정도, 최소한 5분 정도 걸려야지 이제 무슨 이벤트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.
예. 보통이 공중에서 뭐 방사선 기체나 이런 그 샘플을 채취하면 한 2, 3일 걸린다고 하는데 1분에서 5분 정도면 정말 빠르긴 빠르군요. 실험 위치도 그럼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?
그렇죠.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만주에 있는 스테이션하고 또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거, 원주에 있는 거라든지 인천에 있는 거 스테이션들 다 종합해가지고 그게 전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거든요.
예.
그러면은 위치가 아마 한 10분 정도면은 위치가 대충 나오죠. 길주명천의 그 풍계리인지 아니면 뭐 함흥인지 어디 그렇게 대충 오차가 보통 한 20km 될 거예요. 첫 번째 하면은.
예.
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분 내지 15분 사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먼 데나 데이터가 좀 늦게 들어온 데 거의 다 받아가지고 자꾸 이제 저걸 하죠. 그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게 되면 한 30분 정도면 아마 위치가 좀 명확히 구별되죠.
예. 그러니까 앞서서 북한에서 가까운 곳 만주하고 한국에 위치한 지진 관측소가 가장 먼저 지진파를 이제 포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미국에선 그 동시간대 알아내기가 좀 힘든 거군요.
그렇죠.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국내에는 서해안 쪽에 와이오밍 같은 데 가면 이제 그게 있어요. 그런 거 관측하는 어레이가
예.
파인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도 한 10분 걸려요. 지진파가.
아.
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그 유엔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관측망들이 자기네 나라에 있지 않아도
예.
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는 거를 이제 이용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일 가까운 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것들
예.
또 한국에 있는 원주에 있는 어레이나 러시아 브라디보스톡 부근에 가면 그 어레이가 있어요.
예.
그 관측망 같은데 지진파가 들어오면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그래도 한 5분 내지 10분은 걸리죠.
예. 예. 이게 자연 지진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또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 이 경우에는 뭐 인공 지진의 한 종류가 될 텐데 이걸 가려낼 수가 있는 건가요?
일반적으로 그냥 큰 그 부담이 없다면 이렇게 지진파나 그 시그널 들어온 걸 보고 아 이게 인공지진인지 발파 작업인지 아니면 그 지진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
예.
그러나 이제 그 민감한 사항이 있는 그 핵실험 같은 거는 그냥 막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한 관측소에서도 세 성분이에요. 그 관측하는
예.
게 수직 성분하고 두 개 남북 방향 동서 방향 세 개인데 보통은 지진이 나면은 S파라는 게 있거든요.
예.
그 S파가 수평 성분에 커요. 그러나 핵실험에서 나오는 거는 그 S파가 작아요.
예.
P파가 굉장히 크고.
그래서
일단 그것만 봐도 거의 뭐 70, 80%는 확증할 수가 있죠. 아, 이게 지진이구나, 아니구나 하는 건. 또 그 다음에 좀 더 기다리면 표면파가 오거든요. 서페이스 웨이브. 그것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사실은 좀 확실하지가 않은데 어떤데 우리가 시간을 쓰냐면 그 지역에서 그 전에 났던 지진들 왜 지진파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.
예, 북한의 경우엔 1, 2차 핵실험 전례가 있으니까 또 비교가 가능하겠군요.
그렇죠. 그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게 구별이 되죠. 왜냐하면 그걸 비교해보면 거의 같으니까.
어떤 특징이 있습니까? 북한에서 핵실험했던 건 그럼?
다른 거하고 비슷해요. 하자마자 이제 좀 있으면 그 P파가 오는데
예.
그게 수직 성분에 굉장히 커요. 그 수평 성분에 거의 없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S파가 올 때 수평 성분에 적죠 좀. 약간 수직 성분에 조금 있고 그러고 나서 좀 기다리면 이제 그 표면파가 오는데 서페이스 웨이브가 그것도 수직에만 조금 있고 수평에는 없어요.
예.
근데 그거는 이 지진파하고는 정반대죠.
예.
지진은 수평 성분이 굉장히 커지고 왜냐하면 지진은 깨지잖아요 옆으로.
예.
그렇기 때문에 수직 수평 성분에 큰 시그널이 나오는데 핵실험이라든지 폭발은 이게 팽창하는 거거든요, 땅속에서. 그래서 그냥 그 팽창하는 마치 그 P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저 우리가 보통 듣는 음향 있잖아요. 그거 예. 같은 종류예요.
어쨌든 핵실험 여부를 그런 그 파형 차이로 구별한다는 설명인데요.
그렇죠.
물론 지진파만으로 북한이 사용한 핵물질이 뭐다. 그러니까 이게 플루토늄에 의한 핵실험이다. 혹은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실험이다. 이 부분까지 가려내기는 힘들겠죠.
그 이제 그 경우에는 더 기다려가지고
예.
레이디오 뉴클라이드라가지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그 물질들이 조금 나오면
예.
그거가 좀 확실한데 그게 잡히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2006년에 북한에서 핵실험했을 때 그게 잡혔는데 그런 건 좀 예외예요.
아 그렇군요. 어쨌든
뭐 2009년에는 안 나왔거든.
뭐 그 부분은 또 어차피 지하에서 지진파를 그 관측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샘플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니까요. 그렇죠?
시간이 많이 걸리죠.
예.
한 보통 한 일주일 내지 2주일까지 걸린다고 그래요.
예. 2006년 10월 북한 첫 핵실험 당시에도 이게 핵실험이 맞다 이런 분석을 박사님께서 내놓으셨고요.
예.
이번에는 그때보다 강도 높은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관측하기도 쉽겠군요.
그렇죠. 더 이게 커지면은 이제 지진파가 더 멀리에서도 관측되고 또 가까운 데 거는 이게 강도가 세니까 관측하는 데 어려움이 짙어지는 거죠. 거기다 또 이제 그 전에 전례가 있으니까 2009년이나 2006년에 했던 그 지진파 기록을 같이 비교해 보면
예.
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. 또 이번에는 핵실험을 언제 했느냐, 어디서 했느냐, 이게 핵실험이냐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게 분석이 될 거예요. 그 전례 때문에.
예. 지금이야 뭐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좀 수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2006년 그 첫 핵실험 당시엔 이게 핵실험이 맞냐 이런 논란이 분분했거든요. 어떤
그렇죠.
그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셨습니까 당시엔?
그 경우는 이제 그 핵실험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 저희는 만주 이런 데서 이제 지진 연구를 하잖아요.
예.
그래서 이제 그 경험에 의해 가지고 옛날에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거기에 이제 자료를 또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똑같은 스테이션에 무단장이라고 있어요. 목단강이라고 한문으로 쓰는 그 스테이션인데
예.
거기가 이제 제일 가까운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전에 그 부분에서 미국의 빙함턴에 있는 그 빙함턴 대학 있죠. 순위 빙함턴.
예.
거기에서 팀이 가가지고 저걸 했어요. 그 인공 발파 실험을. 백두산 부분에 그 밑에 그 용암 있죠. 그 연구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거를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스테이션에 걸려 있죠.
예.
그게 1998년에 했는데 그걸 아니까 그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진 그 이북에서 난 지진이나 만주에서 난 지진이 같은 스테이션에 기록된 거를 이제 보고 핵실험을 했다고 보는 그때 걸 같이 보니까 아 이건 핵실험이 틀림없구나.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더 걸리고 말을 못하는 거지.
알겠습니다. 며칠 내에 또 한 번 그런 뭐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. 김 박사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
예, 예.